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3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본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변의 기름진 평야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나라,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납니다. 75세의 나이에 유브라데 강변 기름진 평야에서의 안정된 삶, 부모와 형제 다 뒤로 하고 갈 곳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가 베델을 거쳐서 변방 네게부까지 남방까지 내려갑니다. 네게부는 말 그대로 건조한 지역입니다. 광야에 가까운 땅이어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목축밖에 할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창세기 기자는 기근이 닥쳤다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기근이 심하였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축을 먹일 물도 없고 풀도 없게 되자 가족을 이끌고 얼마 남지 않은 가축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자 그렇게도 굳건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11절을 보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미인이기에 애굽 사람들이 보면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일 것이라고. 그러니 누가 물으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하고 내 생명도 보존하리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연약한 아내에게 의탁한 겁니다. 이 목숨을 부지하는 문제에 부딪히자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은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곧 알아보고 그 소문을 들은 바로의 대신들은 바로 앞에서 사라를 칭찬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묻지도 않고 곧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드립니다. 수많은 아내들 가운데 하나로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그에게 양과 소, 암수 나귀와 남녀노비와 당시에 귀했던 약대까지 줍니다. 낙타까지 줍니다. 당시 결혼 관습에 따라서 신부값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은 사라의 오빠이기에 선의로 준 것인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졸지에 큰 부자가 된 겁니다. 믿음을 버리고 아내를 이방인 왕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큰 부를 얻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방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큰 재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은 그 범위를 바로와 그의 집이라고 한정한 것을 보면 아마 일종의 피부병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바로의 집 여자들을 수태하지 못하게 하고 애를 낳지 못하게 하는 불임의 재앙이었는지 모릅니다. 18절을 보면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인 후곧 난데없이 궁중에 재앙이 닥치자 종교성이 있던 바로는 곧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이 18절, 19절 초반부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네가 우리에게 행한 이 짓이 무엇이냐 하고 질책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에게 하신 질책과 똑같은 질책입니다. 네가 행한 이 짓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그녀가 너의 아내인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네 누이라고 하여 내가 네 아내를 취하게 하였느냐? 바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냈던 것 같습니다. 바로는 그 다음에 곧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준 모든 소유물도 갖고 떠나게 합니다. 그 결과 13장 1절서부터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부자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갑부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남방을 지나서 먼저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던 곳, 다시 얘기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고원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애굽 피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두 가지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곧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판단되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다 팽개치고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팽개치고 아내를 바로 왕의 아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하자 당시 주변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따라서 믿음 없이 행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아내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후 24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기근이 들자 이번에는 블레셋의 그랄로 피신하는데 그곳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이 데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랄 왕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로하여금 범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례와 동침하지 못하게 하셨단 얘기입니다.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랄을 떠날 때에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와 같이 많은 재물과 가축을 얻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게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도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므로써 그곳 사람들로 하여금 사례를 탐내서 취할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양심이 깨끗한 그랄 왕을 통해서 아무도 이삭이나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 땅에서 평강 가운데 살며 농사 지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하시고 종이 심히 많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는 즉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자신들의 부모를 떠나 고국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가든지 장막을 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이기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은 특별한 어려움에 부딪히자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고 목숨의 문제에 부딪히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삶을 24년 후에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의 외적인 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셨기에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대부분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그것도 두 번이나 피신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원수인 나라 왕에게 두 번이나 피신한 거예요. 그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침을 흘리고 벽에 낙서를 쓰며 미친 척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사와 함께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출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과 싸우고 이스라엘 군사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두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첫 번째는 블레셋 왕을 통해서, 두 번째는 블레셋 지휘관들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탈로나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고 무사히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또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도 저지르지 않는 끔찍한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자 즉시 용서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연약해서 불신으로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을 따랐고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또 변화산상에서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신비한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고 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제자였지만은 또 베드로가 손을 대면 병든 자를 고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기도 한 제자였지만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일개 여종 앞에서 그것도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자신의 양을 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강건케 하라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연약해서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다 연약했기에 나중에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온전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제자들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이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줄 알았고 자신의 의의는 걸레와 같은 것을 알았기에 제자들은 모두 창기와 세리와 다른 죄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대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경고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차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 주님을 믿고 섬기겠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왜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믿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먼저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믿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도 사단의 떡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떡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믿음으로 떡의 시험을 이길 때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교훈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을 닮지 말아라.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과 같이 떡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었을 때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도 연약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다윗도 연약했고, 주님의 가장 큰 제자였던 베드로도 연약해서 불신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발끈도 멜 자격이 없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약속을 들었고 믿음으로 제자도의 길을 힘차게 출발했지만 우리 삶의 고난이 닥치면은 곧 믿음을 버리고 불신으로 행합니다. 목숨의 위협에 직면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 즉시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잊고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고 자신에게 크게 실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판 구덩이로부터도 우리를 늘 구원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에 고정하지 말고 주님의 신실함에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다 하고 작정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뿐 아니라 어떤 기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주님 나라를 뒷전에 놓지 말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나라를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